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시편 18편하고 시편 23편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미국 사람에게 추수감사절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예, 요즘 버전은 곧 이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뭘 살까? 네, 근데 이건 전통적으로는 어릴 때 자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던 터키가 그렇게 생각난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일 거예요. 우리 지난 3년간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간증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받은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감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다윗의 시편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거진다 감사 찬양의 시니까.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과연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시편에 자주 나와 있어요. 같이 살펴보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뛰어난 행정가고 전쟁을 하면 늘 승리하는 군사 전략가고 또 용맹하기까지 한 군인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시편 150개의 80편 이상을 쓴 시인 동시에 또 작곡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기 시에.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예요. 또 비파를 연주해서 사울의 왕을 병에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팔방미인으로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가진 그 많은 재주가 다윗에게서 나온 걸까요? 다윗의 힘일까요, 과연? 저는 이 다윗의 많은 재주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인데 우리 다윗의 말년에 쓴 것으로 알려지는 시편 18편하고 23편은 다윗을 평생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서에도 기록된 다윗의 시 18편에는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이건 다윗의 모든 환란이 지나간 그날이라니까 말년이겠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러니까 시의 배경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과 함께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시라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양친손인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히고 그 당시에 그 중근동 일대에서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만드신 영웅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르자면 뭐 광개토대왕에 대한 그 예능적인 기능은 없지만은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합신 왕 같아요. 대단한 왕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시 뭘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뭘까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예,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어떤 학자는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할 때 야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또 있어요? 없죠. 네,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마치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많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 요즘은 이름도 부르지만은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 있었죠. Darling, Honey. 왜 Honey라고 부를까요? 얼마나 꿀 같았기에 Honey라고 부를까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히 하나님, 다른 사람이 부르는 아버지, 네. 아버지는 누구한테 다 있어요. 자기한테만 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독특한 언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는 세비어죠. 세비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다윗을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18장 2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며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 나오세요? 이런 그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통과시켜 준 인생의 말년에 가면 나오실 것 같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마치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상 피난처라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 이유는 다윗이 뛰어난 시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인들은 상당히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의 일생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경험에서 그냥 우러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다양한 용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살아온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하나님께 고백할 만한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을 받았고 또 강한 적들과 원수들에게 애워 쌓였던 날들입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십몇 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또 심지어는 나중에 그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아주 험악한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반석, 요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게 시편 23편 4절, 18편 18절에서 19, 27편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8편 18절에서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8절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모른 척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혹은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죠.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실감나지 않아, 나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은 도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따분해, 짜증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인생의 의미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을 괴롭히는 자에게 진노하신 분.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시편 18절에서 7절,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실하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건 물론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분노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해서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내 마음이 선해졌다. 그런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 혼난 사람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들어요. 제가 나 때문에 혼나는구나, 지금.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따른다는 삶은 평소에는 결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없는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되도록 많이 하세요.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주 맡겨보세요. 네. 작은 것부터 맡기세요. 네 번째,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2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네, 이거 뭐 눈 감아도 그냥 외지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양을 돌보는 전직목동이에요. 그래서 그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어디 가면 양들이 좋은 풀들을 뜯을 수 있는지 또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 푸른 풀밭, 옛날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죠. 이 원어의 뜻이 New Fresh Grass 그리고 After Rain입니다. 이 After Rain이 뭐냐면 비가 온 직후에 신선한 풀. 여러분, 그냥 잔디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물기가 촉촉해야지, 그렇죠? 육즙이 있어야지 고기도 맛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이 비가 오는 후에 이런 풀을 먹으려고 해도 아, 맹수가 지키고 있는데 언제 먹어요? 몰래 숨어서 아무 때나 와서 뜨거울 때 와서 빨리 먹고서는 소 같으면 되사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풀을 먹을 수 있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좋은 풀을 먹으면서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그 다윗의 그 선한 목자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죠. 선한 목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기가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다윗을 원수와 화목케 하고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 네. 시편 18편 20장 23편 5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원수를 나와 원수 사이를 화목케 하십니다. 죽여야 되는데 서로 이걸 화목케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시편 18편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 여러분 7.8기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비해서 성공을 잘 하는 이유가요. 아, 담을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어요. 험난 그 높은 담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로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우리한테 힘 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되시는 분, 딱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장 31, 32.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23장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그냥 뭐 고백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홀로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다윗. 당연히 다윗을 홀로 사랑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의 발꿈치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씨가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18장 21절 26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윗 같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며 나의 죄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자, 하나님이 네, 고단 끝문 아니고도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다시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어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은, 우리도 다윗 같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에게서 나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품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과연 자신의 홀로 힘으로 이게 가능했다고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지키고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않고 이거 여러분 이거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여준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다윗의 나이가 한 50이 돼서 이제 50세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다윗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다윗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활도 안정된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은 다윗에게 사단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 다윗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거기에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려나는 살인 교사로 이어지는 다윗도 한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죄의 결과는 다윗의 온 집안으로 파급되는데 아들들 죽지 않나 아들이 반역하지 않나 결과적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 마음 편히 풀을 뜯으며 쉴만한 문가가 과연 존재했을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먹을 게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끼리 서로 죽이고 이러는데 그런 세상에 이 다윗에게도 이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 아시죠? 유는 헬라어로 없다. 토피아는 극락입니다. 낙원은 없다가 유토피아입니다. 그런 낙원은 없어요.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편하게 건강하게 쉴 것이 필요하죠. 우리 영혼이 쉴 것이요. 우리가 뭐 성공해서 육체적인 만족은 다 대충 만족한다고 치지만 우리 영혼이 쉬진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쉴 만한 그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우리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존재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꿈 깨세요. 저는 저도 이제 40여 년을 결과적으로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네. 제가 느끼는 건요, 이민의 삶의 그 내리쬐이는 태양이라는 거는, 아, 정말 작년한 태양 같아요.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 뜨거운 이 작년한 태양에서 우리 인생에 숨을 곳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그 선스웨이드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엄브렐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학업을 마치시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 참 이거 굉장히 감사하죠 여태까지. 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나의 비즈니스를 세워서 성공한다면은 그 성공한 그 돗자리 위에서 여러분 우리 편히 누워 지낼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 꿈 깨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시절이 혹은 나쁜 시절이 항상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요 인생은 나의 생각대로 절대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한 무거운 짐, 걱정, 두려움, 근심 모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또 이건 왜 이런 일이 기억하느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아무리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락하다 그래도 우리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영혼이 황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세상에 다윗이 간파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 자신이 어머니 뱃속부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밧세바하고 그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모든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 네 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꿇어앉고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진정 쉴 것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다윗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 품 밖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제일 두려웠던 겁니다. 네. 그리고 다윗이 그렇듯이 우리가 쉴 만한 것도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은 네, 무엇이 제일 감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집입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차입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가정입니까? 네, 다 감사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그거 감사하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너무너무도 많지만은 딱 한 가지는 골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 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고치는 겁니다. 이거 뺀 아무런 감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금년에 받은 것, 지난해에 받은 것들 아무리 감사해도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헛단인 겁니다. 우리 영혼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세상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한테 비밀을 가지셨을까요? 예. 하나님을 예수를 진정 따르는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날 안에서 우리 영혼은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는 사무엘서에 없는 한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많은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시는 분 동시에 다윗 옆에 항상 계시는 분으로 그래서 다윗이 마치 연인에게 하는 듯 Honey, I love you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다윗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듣기 원하는 고백이지만은 참 우리들 마음이 짜서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리고 목사님한테,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잘 안 해요. 하나님한테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자주 하세요. 이 말 듣고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하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 해도 하나님은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크리스천한테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나의 힘이신 예수,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예수,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이 말씀 붙들고 모든 어려움의 담을 건너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